예. 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께 칼로스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인천공항, 조감도였고 인천공항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알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고3 수험생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항공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고3 수능날이죠. 이게 수능날에 우리 전국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가 뭐냐면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에 최근에 한 유명한 가수가 7만 명에서 8만 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했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예. 다 알고 있죠. 뭐, 사이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이 문화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친구가 왜 뜨게 됐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우리의 세대들이, 지금의 문화는 우리는 옛날에 진리적인 추구와 미적인 것들을 추구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감각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좋으면 괜찮다. 이러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다음 사진. 예, 몇 학년인 것 같습니까? 예, 뇌가 없다는 세대의 중2 학생들입니다. 중2 병자들의 김정일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은 잠깐만요. 됐습니다. 끝이요. 우리 수능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못 보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흥행 대작을 한번 봐야 되겠기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루를 사는가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게 있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하루가 끝나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주시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예, 이걸 아시는 분은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브라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인데.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저 보이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어제 조선일보의 사설에 나온 글자인데, 우리 대학생 중에 교육기관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다 포함해서의 휴학생 숫자가 111만 명입니다. 얘기하면 재학생 중에 47%가 휴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어느 학교에는 82%가 휴학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휴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취업으로 사회로 뛰어드는 청년의 나이가 다른 나라들보다 4세에서 5세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이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휴학생들이 많아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늦게 취업을 하니까 늦게 결혼하게 되고, 늦게 결혼하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한 명밖에 낳지 않는다. 아니면 안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휴학생이 111만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 하지만 잘 굴러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호산나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옛날에 탱크 목사라고 유명하셨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한 모습에 우리 교회라고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에 대한 교회 교육에 대한 단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 교육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는 다들 교육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표어나 비전도 주보에 잔뜩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아부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영아부는 어른이 예배 드릴 때 아기 돌보는 부서인데 그게 무슨 교육이랍시고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어른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교육 환경과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동결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라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가 쓴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단면, 교육, 주일 교육의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선택합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서 몸담아서 가정사의 일을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의 예배, 자녀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 예배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아이도 예배가 중요한데, 아이 예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장년부 예배를 포기하고,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부서 예배를 참석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교 만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어머님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더라는 거죠. 엄마, 오늘 교회에 가기 싫어. 엄마가 아들에게 다독거립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정말 교회에 가기 싫어요. 오늘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넌꼭 가야 돼. 왜꼭 내가 교회에 가야 돼요? 라고 묻는 아들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교회 가면 시끄러운 화음을 맞지 않는 성가대의 소리와 길게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더 이상 듣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때 어머니의 아주 뼈아픈 말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내가 담임 목사잖아. 그럼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가 없다, 따분하다. 그리고 안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갈수 있느냐. 나이 든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실정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문화 자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문화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더 이상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또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 추억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케리그마, 선포,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이세 가지,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것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즉, 선포, 그리고 교제, 봉사, 이것은 교회의 기본입니다. 이 중에 케리그마로 대면되어지는 이 선포에 담겨진 이 의미는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직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교사의 직분을 사도와 선지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그냥 단순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직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적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다섯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2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의 은사는 이 12절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은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12절을 살짝만 원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쉼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쉼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영어 번역 RSB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놓습니다. 점을 찍어놨다는 것은 이 은사의 목적이 세 개의 별개의 사역에 동원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쉼표를 찍어서 읽으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 별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누가 되는가?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쉼표를 찍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사역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신학자 중에 아미티즈 로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되어졌다,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그 자체처럼 쉼표를 다 빼야 된다 이렇게 해요. 쉼표를 빼게 되면 어떻게 이 은사가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주절이 되어지고 나머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종속절이 됩니다. 자, 요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먼저 있고 두 가지의 일이 이것을 따라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 성도를 구비하게 한다. 준비하게 한다. 야, 이것을 번역을 조금 쉬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도를 준비케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준비케 하는데 어떻게 일을 준비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성도를 세우는데 여기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케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겁니까? 성도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11절의 은사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 11절의 은사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더 이상 본래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여기에서 보면 신표가 복음 전하는 자의 신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교사라는 직분도 되고 은사적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가 교사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목양을 하기 위해서 교사적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은사들을 부여하셨는데 이 중요한 은사의 기본이 되는 은사가 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헬라어 단어가 디다케 칼로스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렇다면 디다케 칼로스, 이 교사라는 가르치는 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자의 이 문화적 배경에는 당시의 교사의 모델은 유대인에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백성들에 전수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교사들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디다케 칼로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디다케 칼로스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디다케 칼로스는 가르치는 자랍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준비케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다케 칼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신앙을 방치합니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은 디다케 칼로스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디다케 칼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게 하는 모든 것이 디다케 칼로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디다케 칼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이 직분, 교사로서의 이 가르침은 특정한 은사가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셀리도 디다케 칼로스입니다. 교회 중직자 디다케 칼로스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가르친다면 충분히 디다케 칼로스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교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다케 칼로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누가 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사를 콜을 하면 아,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콜이 들어가면 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사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봉사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에 맞는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봉사만 하신다면 그것 또한 디다케 칼로스이기 때문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육부서와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교육부서가 어디겠습니까? 교육부서 중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의 현실로 보면 중등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중고등부가 가장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런데 교사에 콜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과 좀 아이들이 시건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해서 중고등부로 헌신하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곳에 자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아 유치부입니다. 여러분 영아 유치부들은 교사가 하는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공부 준비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해서 유치부를 지원하는데 이 유치부에 콜을 받은 선생님들 거절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교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유튜브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 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았구나. 엘리트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라고요? 예,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 가장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증명되어진 부서가 됩니까? 유치부. 자기가 엘리트라면 유치부에 헌신하시면 돼요. 요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고, 우리 또 아주 강의에 탁월하신 이현우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힘은, 교사의 능력은 바로 아이들과 함께할 때 나타납니다.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 아이의 심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우리 초등부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기 내년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에는 초등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교사였어요. 왜? 아이들의 편에 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함께 놀아주는 교사예요. 그 교사가 뭡니까? 정말 탁월한 교사입니다. 에드가 캐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대상자가 이렇습니다. 교사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그리고 스승과 부모에게 바라는 시가 바로 에드가 캐스트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이루는, 이 시의 내용을 이루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들입니다. 나는 설교를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단순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눈은 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좋은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최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선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당신은 항상 말이 앞서 나갑니다. 당신의 강의는 지혜롭고 옳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보다 당신의 행동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육창한 충고만 가지고는 당신을 오해하기 쉬울 것 같군요. 그러나 당신의 행동과 삶을 보면 결코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 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17년 후가 되면 우리 드림교회 100주년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직자의 반열에 오를 때 그들의 모델이 누가 되겠습니까? 교사입니다. 교사가 우리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들에게 생각을 부어주는 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하고 결론적인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구합니다. 학생들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스스로가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서 중에 중등부와 고등부에 교사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중한 골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헌신할 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빌모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시민 중에 25세 미만인 사람들의 사고에 달려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고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에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에 한 영화가 헐리우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홀랜드 오퍼스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영어 영문의 제목이 티처스 오퍼스라는 영문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 오퍼스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거나 발표된 곳을 가리켜서 오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홀랜드 오퍼스는 홀랜드라는 선생님께서 쓴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홀랜드라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음악 교향곡을 작곡해서 유명해지고자 했던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없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음악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하겠다라는 이 교사 생활을 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는 30년이 되어진 이 홀랜드 선생이 더 이상 학교의 긴축 재정으로 말미암아 음악 수업을 할수 없는, 폐강할 수밖에 없는 것을 통보를 알리고 더 이상 이분이 학교에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주지사가 나옵니다. 제자입니다. 주지사가 나오는데 그 주지사의 글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좀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홀랜드 선생님은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실 줄 모른다는 생각이 나더군요.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성을 안겨줄 교향곡을 작곡을 하셨지만,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다만 유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패하셨다고 볼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앞지르는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다 훌륭히 성장했죠.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으로 멜로디이자 음표이자 음악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선생님께 무언가 돌려드릴 때입니다. 홀랜드 선생님의 작품, 홀랜드 오퍼스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hat is that?
I don't know.
What, you can't hear what's going on in the auditorium?
Oh, yeah, I hear it.
Oh, well, there's something going on. I mean, this is supposed to
be. Well, it could be something over.
No, the summer program won't start for another couple of weeks.
Hello. Our master of ceremonies seems to be a little late, so I guess it's up to me to begin. When word first got out that the music program was cut and about the retirement of my husband, well, I've never seen such a response from the community. Oh, looks like my watch is fast.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our governor and Kennedy High School alumnus, the most honorable Gertrude Lang.
My apologies for my tardiness, and Principal Walters, I'd like you to know, yes, I brought a note from my mother. Mr. Holl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y life, on a lot of lives, I know. And yet I get the feeling that he considers a great part of his own life misspent. Rumor had it he was always working on this symphony of his, and this was going to make him famous. Rich, probably both. But Mr. Holland isn't rich, and he isn't famous, at least not outside of our little town. So it might be easy for him to think himself a failure. And he would be wrong, because I think he's achieved a success far beyond riches and fame. Look around you. There is not a life in this room that you have not touched. And each one of us is a better person because of you. We are your symphony, Mr. Holland. We are the melodies and the notes of your opus. And we are the music of your life. Something back to you and to your wife, who along with you has waited 30 years for what we are about to hear. If you will, would you please come up here and take this baton and lead us in the first performance ever of the American Symphony by Glenn Holl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음악을 들려달라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교향곡이 돼서 울려 퍼질 것. 2012년 교사로 소개했던 여러분 정말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3년 교사로 섬길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음악이 되도록,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